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가? 그렇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평안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구원입니다만은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샬롬, 평안하뇨. 자, 평안입니다. 평안은 뭡니까?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안함과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평안함은 좀 다르죠. 받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환경적으로 좋아질 때 아, 이제 편하다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평안함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늘 내 마음은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의 평안은 다른 것이죠. 앞에서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 됩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열심히 믿었지만 고난받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고난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에 기복신앙이 생긴 것이고 번영신앙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건강하고 자녀의 복도 얻고 출세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것이란 거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 뭐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뭔가 꼬였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어도 별별 없네. 다른 종교는 다른 것이 없네라고 쉽게 떠난다는 거죠. 1997년도 11월 달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믿어도 다를 게 없으니까 쉽게 떠났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주 책 같은 열두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나그네와 같은 제자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름도 모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나 때문에 아니면 너의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다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준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도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 말씀하셔도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택견받았던 12명의 사도가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게 많은데 내가 이번만 자랑하겠다.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이, 고난받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 앞에 원망하나 탄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도 사는 동안 고난은 온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받는 고난, 자율적인 고난이 있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타율적인 고난. 이 타율적인 고난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성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야, 니네에 가서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어서 반대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가 탄 배에 그때 풍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비 뽑죠. 과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알아보자. 근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딱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모든 것이 내 때문에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게 만들었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백성들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징계성으로 주실 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똑같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입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날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죄에 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악한도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가자마자 금방 보디발 장군의, 요즘 얘기하면 경호식장 집에 모든 걸 책임 맡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집트에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그가 30살에 그 당시에 최고 나라인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2인자가 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기근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죠? 거기서부터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민족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잘한 대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당시에 최고 나라였던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로마에 그냥 혼자서 가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근데 가장 안전하게도 포로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 백부장 타고 있고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 있고 선장과 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백부장, 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야, 지금은 떠나는 게 좋지 않아. 지금 머물러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가자고 우깁니다. 왜요? 선장과 선주가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 소망 끊었어. 이제 다 죽나보다. 그럴 때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이 배만 손상입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바울이 졸지에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를 이끕니다. 그렇죠? 물론 배는 파손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도함 때문에, 바울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0 몇 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려서 섬에 갑니다. 섬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느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욥이죠.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 세이튼, 디아볼로스, 뭔 뜻입니까?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시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세계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 욥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한번 뺏어보십시오. 달라질 거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이 욥은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죠. 하도 만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요번 그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본다면 이 욥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것 때문에 마귀로 시험받아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는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자율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오해받고 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촌동네, 별 볼 없는 나사렛에서 지냈습니다. 그죠? 가장 밑바닥 인생, 목숨을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때가 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삶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그분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자율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받게 받는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기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 되기를 원해요. 근데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럼 고난을 넣어놔십시오.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뜻이 뭔가 찾아보시면 사전에 보니까 어려움과 괴로움이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괴로움 온 사람 있습니까? 있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것이 왔네 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전혀 없다고 생각하다가 오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망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오는데 내가 고난을 견디면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앞에 있답니다. 정확히 영광이 뭔지 모르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라는 천국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받는 상속자라요. 상속자. 거기 당연히 구원 받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받는다는 것이죠. 승리의 면류관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칭찬과 상급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당장 권한은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권한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거 뭐 이렇게 왔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뭐 했는데 그럼 삶이 비참해집니다. 쓴뿌리가 생기고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거의 반 초죽음 됐습니다. 그리고도 1km 정도 가는 골고다까지 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중간에 넘으셨습니다. 결국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도록 인간이 당하기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뭐라고 됐습니까? 사흘째 다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보셨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모든 고난이 뭐라고요?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들로 몰려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느냐? 주님만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하는 뭐지 이랬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요. 과연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무슨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보는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무슨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오해받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게 하시고 손해볼 수 있게 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면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40년 사는 동안 80년, 90년,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잠시 참고 영원한 것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고난 때문에 떠났다가 영원한 행복에 갈 것인가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이겨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게 있답니다. 탄식. 세 가지 탄식이 있대요. groaning, 아파서 응응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나오죠. 그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답니다. 자, 우리 때로는 내셔널파크라든가 경치 좋은 데 갑니다. 보면서, 와, 멋있네, 멋있어. 깎아지는 것 같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연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이 탄식한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오늘 얘기하면 환경오염이라는 거죠. 환경오염.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데워집니다. 그죠? 온난화 현상이 그런 것들이죠. 갈수록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식수가 오염되기도 하고 공기가 오염됩니다. 미세먼지, 황사, 자연 오염이라는 거죠.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죠?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피조세계가 이렇게 탄식합니까? 왜 이렇게 신음합니까? 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징계를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 땅도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던 땅, 풍요로운 열매를 내야 되는 땅이 가시덩어리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열매 먹는 것이 아니고 땅을 힙사게 파야 야구고 해야 먹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도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탄식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되십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굴복해 하신 이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난, 죄가 존재하는 난 탄식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죄가 없어지면 이 땅의 탄식도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피조물이 탄식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회복이 누구와 관계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보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면 땅의 탄식도 그친다는 것을 정확히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죄를 사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이 땅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 땅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아기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황무지로 변한 것이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살 뿐만 아니고 이 땅도 이 자연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탄식은 두 번째는 성도들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까지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는 믿은 우리에게도 뭡니까? 탄식하는 것이 있답니다. 아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 왜 탄식합니까? 라는 것. 탄식하는 이유는 분명히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언제가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가 똑같이 해결 안 되고 계속 성숙하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만 하면 넘어집니까? 왜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야, 혹시 이러다가 내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나 너 모른다고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염려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지만 소망은 있지만 여전히 불안전한 삶 때문에 나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거죠. 와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겐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있어야 달라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잔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왜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이겨야 되고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많은 거죠.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바꿔주십시오. 나 좀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탄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저는 그날까지 이 육신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 길은 탄식의 순례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이것도 못해. 피조물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탄식합니다. 세 번째는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왜 탄식합니까? 그분이 이거 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아 이것도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 때문에 탄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죠. 그분이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에게 휩쓸려서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가시는 그분이 탄식한답니다. 우리도 탄식하지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야 그러면 안 되라고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전혀 비전이 없어서 전혀 나아질 게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탄식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로 도와준답니다. 하나는 중복이 된다는 거죠. 중복.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 뭘 기대할지 모릅니다. 원망과 쓴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이거 구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되게 합시고 이게 아니고 어려울 때는 성령님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 이런 걸 구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예비해놨으니까 너 이거 구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돕다. 이 돕다는 말이 헬라말 보니까 걸음마를 뛰는 아기를 도와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키워봤습니다. 그죠? 우리 아기 때도 있었습니다. 누워 지내다가 이제 뒤집습니다. 뒤집다가 이제는 일어섭니다. 일어서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걸으려고 그랬죠. 자, 걸으려고 할 때 부모님들 엄청 기쁩니다. 야, 얘가 일어서네, 일어서네. 막 걷네. 부모님이 되면 뻥도 잘 칩니다. 그죠? 애는 이제 겨우 걸으려고 그랬는데, 아, 막 뛰네, 뛰네. 뛰기는 뭘 뜁니까? 이제 걸지도 못하는. 부모가 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 어떻습니까? 막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넘어질까봐 가서 막 이렇게 앞에 가 있죠. 그죠? 넘어지려고 탁 잡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이 도와준다는 그 말입니다. 돕는다.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지고 갈 때 그럼 나랑 같이 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는 또 그런 뜻입니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너무 무거워? 내가 같이 져줄게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점을 탄식하고 믿음의 사람도 탄식하지만 성령님은 그걸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히브리서 보면 나옵니다. 그죠?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 디스플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스플린이 없으면 뭡니까? 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예배 드리면서 작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이랍니다.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 맨 많은 게 그렇죠. 하나님 뜻이어야 되십니까? 뜻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말하고,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자꾸 따지는 것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해받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고, 별일은 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 받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실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 그래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빠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환경밖에 안 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 눈을 드는 게요, 위를 바라보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야 되는데 그 눈이 안 들어집니다. 고개가 안 들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디스플린.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겪어서 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체질화 될 때까지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자식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에서 어려움 때문에 갈등 생길 수 있고 실패 때문에 갈등 생길 수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무엇 때문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는 고난이라면 주님 내 같은 자를 뭐 더 크게 쓰시려고 더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으면요. 아, 그분은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장님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분이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맹인인데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고도 우리는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못 보잖아요. 그죠? 누가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당달봉사 같은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 못 보는 그 페니 크로스비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보면 이미 그분은 앞서서 가야 될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잠시 고난인데 불편한 거지만 하나님 가면 다 그거 볼 것입니다. 앞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 보이게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난 핸디캡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성경비라는 분이 있죠.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숨이십니다. 그는 평생 내성 소화물 걸려서 앉지를 못합니다. 누워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가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손가락 발가락 엮이 다 있어도 다 정상적이 되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내성 소화물 걸려서 누워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그런 분이야말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고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예배해놨으니까 이거 구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걸 구하면 그죠?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 구하지 않은 아름다운 복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